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두 가지 자료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대함이 어떻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정말 부요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끔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뭐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다루고 있어요.
네, 맞아요. 두 자료 모두 신앙의 깊이 뿌리를 두고 있죠. 이야기와 교훈들이 담겨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생각들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은 결국 신앙, 그리고 행동, 또 신뢰, 이런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들과 다 연결이 되거든요. 특히 이 개념들이 뭐랄까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영화 속 인물이나 성경 속 인물의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대함이라는 행동과 신뢰라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 네,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관대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전 영화죠. 1946년작 멋진 인생, 네, It's a Wonderful Life. 그 주인공 조지 베일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아, 조지 베일리, 그렇죠.
아마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요. 조지 베일리는 원래 평생 그 작은 마을 매드포드 폴스를 벗어나서 세계를 여행하고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꿈이 컸죠.
근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지 동생 대학 진학 문제라든지 이런 예상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꿈을 접고 아버지의 작은 대부조합, 그 빌딩 앤 론을 맡게 되죠.
네, 마음 한편에는 늘 그 떠나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겠죠.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조지는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은행가를 넘어섭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마을 사람들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귀 기울여주고 정말 따뜻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네, 사실상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계속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 맞아요. 그 삼촌 빌리 아저씨가.
네. 그 동업자인 빌리 아저씨가 은행 돈 $8,000를 잃어버리는 정말 큰 사고를 치죠.
설상가상으로 감사관까지 들이닥치고, 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조지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장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네, 보는 사람도 정말 가슴 졸이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그 감동적인 반전이 펼쳐지죠.
그렇죠. 그가 평생 동안 베풀었던 그 친절, 도움, 이걸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모아서 그를 도우려고 막 달려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릴 적 친구였던 부자 샘 웨인라이트. 그 친구가 전보로 거액 지원을 약속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천사 클레렌스의 도움으로 만약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보게 되면서 아, 내 삶이 결코 실패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장면.
영화 마지막에 친구가 외치잖아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조지 베일리를 위하여.
아, 맞아요. 그 대사. 그의 관대함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메시지인 거죠?
네, 정말 그렇죠.
이 자료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성경의 지혜와 또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 네, 그 구절이군요.
네, 이 구절인데요. 이게 마치 우리가 베푸는 관대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와 같고 하나님께서 그 투자를 절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져요. 이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표현,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구절은 관대함의 동기하고 결과를 뭐랄까 신학적인 차원으로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선행을 넘어서서 우리가 베푸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그 관대하심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에베소서 2장을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 그게 바로 관대함의 원형이라는 거죠.
아, 먼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값을 치를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지갑을 여는 행위,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네네.
자료에서도 암시하듯이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 쓰는 시간, 아니면 재능이나 기술을 나누는 봉사, 또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까지,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돈보다 더 귀한 자원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 마음, 재능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관대함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약속도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 히브리서요?
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되신다는 그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죠.
와...
그래서 조지 베일리 이야기를 다시 보면 그의 관대함이 당장의 어떤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의 깊은 신뢰나 애정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계속 쌓아온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보이지 않던 자산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일종의 영적 투자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손익 계산을 넘어서는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의 부를 쌓는 과정인 셈이죠.
영적 투자 수익률.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뭐 착한 일하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베푸는 행위 자체가 이미 관계나 신뢰라는 그런 귀한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관대함이라는 투자,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은 반대로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베풀었던 그 관대함의 열매는 아닐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돌아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서요. 신뢰의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가버나움에 살던 한 왕의 신하 이야기, 이걸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 네. 그 왕의 신하 이야기요?
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시 가나에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제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어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절박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반응이 조금 의외예요.
그렇죠.
네, 신하의 그 간절한 요청에 바로 알았다, 가자. 이게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요한복음 4장 48절.
네, 마치 그의 요청,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믿음의 상태를 먼저 딱 지적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아요. 약간은 좀 질책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 나라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싶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신앙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간절함이 정말 느껴지죠.
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은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 대신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이죠.
네. 바로 이 순간 이 신하는 엄청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가 원래 원했던 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아이를 만져주시고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주시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고 또 아버지 마음으로서는 당연히 바랬을 법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기대와 요구를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믿고 발걸음을 돌릴 것인가?
와, 정말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꼭 같이 가주셔야만 안심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을까요?
자료는 바로 이 신하의 결단에 주목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딱 그렇게만 나와 있죠.
그는 자신의 생각, 기대, 어쩌면 불안감, 심지어 상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아, 말씀을 그냥 믿고 갔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신하의 신뢰는 잠언 30장 5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서 순수하며 또는 영어 번역처럼 입증된 진리, proves true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네, 어떤 단어인가요?
차루파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불로 막 재련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 재련 과정이요? 그 불순물 걸러내고 순수하게 만드는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나 좋은 조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듯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온갖 시험과 의심 속에서도 그 진실함과 능력이 검증되고 정련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순수한 진리라는 거죠.
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믿을 만한 실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와, 재련된 말씀이라는 그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냥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검증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 이야기를 우리 바로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이끌어요.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거나 갑작스럽게 실직 통보를 받았다거나 혹은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인생의 혹독한 시련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노력을 다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뭐 교회 나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주변의 조언도 구하고 응답을 기다렸겠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겠죠.
그런데 마침내 받은 응답이 마치 그 왕의 신하가 들었던 것처럼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거나 심지어 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어떤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건가, 아니면 아니 이건 제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데요 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해주시기를, 내 기대에 맞춰주시기를 계속 고집할 건가?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결국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나 상황의 해결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 결과를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분 자체인지, 이걸 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신뢰하는 그런 조건부 신뢰인가, 아니면 그분의 말씀 자체에 그 신실함과 순수함을 믿고 좀 어렵더라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겠죠.
그렇군요. 아,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야기, 관대함과 신뢰, 듣다 보니까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어떤 점이 보이시나요?
네, 그 조지 베일리의 관대함도 당장의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신뢰도 아들이 낳았다는 증거를 보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요.
그렇죠.
둘 다 눈앞의 현실이나 어떤 즉각적인 증거를 넘어서는 어떤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그런 공동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네, 두 이야기 모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두 가지 행동과 자세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네, 관대함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에베소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요,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고, 신뢰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그 재련된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5절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아, 관대함은 은혜에 대한 반응, 신뢰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거래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관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려는 노력, 우리의 행동과 관대함과 내면의 자세 신뢰를 그분의 성품과 일치시키려는 그런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메시지일 수 있어요.
와, 거래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 관대함과 신뢰가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군요. 정말 깊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의 조각들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관대함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진정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시험을 통해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 나가는 그런 끊임없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 속에서는 관대함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조지 베일리 경우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의 결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것, 이게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 현실에서 그 보상이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나 혹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지 베일리가 만약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왕의 신하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들이 여전히 아팠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관대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보상이나 결과를 넘어서서 관대함과 신뢰,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은 당신의 신앙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보상이 아니라 그 가치 자체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